안녕하세요. Beers and Matters의 진행자 생스터입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게스트를 초청하여 그분들과 함께 맥주 혹은 와인을 마시며 삶과 작업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는 방송입니다. 술과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미성년자시거나 술방이 조금 거북하신 분들은 함께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같이 잔하고 들어가 볼까요? Beers and Matters. 안녕하세요. 네, Beers and Matters. 오늘은 서울과 뉴욕에서 왕성하게 이제 비디오, 뮤직 아니지, 잠깐 영상 디렉터로 활동하시는 송재선님과 함께하게 되는데요. 네, 간단하게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색하네요.
네, 살짝 어색. 원래 처음에 어색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만 뒤로 가면은 이제 우리 다 같이 편해지니까. 네. 그러면은 일단 재선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와 함께 오늘 사와주신 맥주 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뭐 저는 좀 전에 소개한 것처럼 뭐 한국하고 뭐 서울하고 뉴욕이죠. 정확하게 보면 서울하고 뉴욕을 이제 오며 가며 영상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집은 뉴욕이고, 그래서 요즘 근래에 작업이 한국 쪽에 많아서 한국 쪽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영상 쪽, 뭐 뮤직비디오도 하고 커머셜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거를 진짜 재밌는 프로젝트 있으면 뭐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온 맥주는 블루문인데요. 저는 블루문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그냥 힘들 때 진짜 미국 온지 제가 9년 차 됐는데, 옛날에 1년 차, 막 2년 차때 진짜 아무것도 없고, 막 더, 지금도 힘들긴 하지만 더 힘들 때, 그 옥상에서 이 블루문을 먹으며, 밤 하늘을 보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약간 그런 추억이 담긴 게 이 블루문이라서 오늘 상인 씨가 초대할 때 이 블루문을 사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송 감독님.
아, 아닙니다.
네, 짠 한번 하시죠.
아, 네. 아,
이게 그러면 되게 약간 사연이 있는 그런 비어네요.
그쵸. 네. 네, 진짜 진짜
유학 오셔가지고 처음에 힘들고 그럴 때. 네.
그쵸. 그 유학생들이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유학생인데, 아, 유학생 출신,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이제 25살, 26살 때쯤 이제 미국에 왔는데, 사실 처음에 오면은 되게 낯설잖아요. 낯설고 그 미국 문화도 힘들고. 그리고 막 한국도 되게 그리울 때도 많고 할 때, 이게 사람이 하루를 마치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 그때 힘든 날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냥 맥주를 하나, 이 블루문을 사가지고 마시면서 막 뭐 부모님이랑 통화할 때도 있고, 막 친구한테 전화할 때도 있고, 이제 점점 나중에는 이제 전화할 때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혼자 마시고 음악 들으면 혼자 마시고 했던 게 이 블루문이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러면은 왜 하필 그 당시에 블루문을 선택한 거였어요?
맥주를 잘 몰랐고, 그냥 병맥주를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냥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래요? 블루문이라서 그냥 마셨던 것 같아요.
이름
때문에 파란 때문에.
그쵸. 사실 네. 뭐 이, 예, 브랜딩에서 보면 이름이 파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일단 이제 본론으로 잠깐 돌아가서, 그러면은 재선 감독님께서는 이제 그 무비, 그 뮤직 비디오 혹은 뭐 네. 다양한 종류의 커머셜 그 무비들도 많이 찍으셨잖아요.
네.
비디오들도.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이 되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재선 씨의 대표작이라고 생각할 만한 대표작이라고
아,
이제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뭐 아직까지 제가 막 큰 그건 아니지만 뭐 했던 걸로
본인이 보면은, 기억에 네. 남는 그런 거.
제가 가장 최근에 한 거 케빈호라고 슈퍼스타 K 우승하고 그 CJ 소속이었던 가수가 있어요. CJ 케빈호라고 어제 오늘 내일이란 뮤직비디오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박재범 제이팍의 솔로라는 노래 뉴욕에서 할 때 제가 프로듀서로 했고요.
오, 대박.
그다음에 스탠딩 에그라고 약간 인디계 쪽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 뮤직비디오 때도 제가 같이 했고요.
네. 그러면 주로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랑 작업을 되게 많이 또 하셨네요.
그쵸. 뭐 알게 모르게 제가 원래 그냥 출신은 MTV에서 제가 프로듀서를 했어서 음악 쪽에 관심이 진짜 많죠.
그러면은 그런 거를 처음에 이제 뉴욕에서 올로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로케이션을 서울이 아닌 뉴욕까지 와서 하시는 분들의 작업을 처음에 이제 맡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 저걸 어떻게 같이 작업을 하게 됐을까 이제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게 아시는 분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뭐 재선 씨를 보고 아웃 오브 노웨어에서 연락이 혹시나 왔었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루트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분들.
아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 지금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제가 이름을 한국에서도 날리고 날린다기보다 이제 아는 사람이
알리고
있는 중이고 근데 항상 그 과정들을 보면 뉴욕에서 뭐 솔직히 제가 작업을 진짜 막 뭐 해가지고 보여줄 만한 게 뭐 있었다고 생각하는 적은 없어요. 물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 저를 보고 연락이 와서까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이게 되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되게 재밌는 스토리예요. 다 보면 제가 대표적인 게 스탠딩 에그라는 뮤직비디오를 했을 때가 2015년이면 2014년인가 15년이었는데 처음 뮤직비디오 했던 건데 제대로 그게 정말 저를 보고 연락이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저한테 이제 누가 소개시켜줬어요. 저랑 같이 작업을 많이 하는 친구가. 그래서 하게 됐고 근데 진짜 그쪽도 잘 몰랐고 저도 잘 몰랐고 그래서 너무 고생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뮤직비디오 아 이게 뮤직비디오구나. 뮤직비디오 우리 모르잖아요. 어떻게 촬영하고 진행하는지 음악을 틀면서 뭐 어떻게 하는지 잘 그쵸. 모르니까 막 그것도 모르고 막 예를 들면 막 슬로우처럼 노래 부르는 거면 노래를 과연 천천히 틀고 이걸 립싱크를 하는지 아니면 똑같이 부른 다음에 슬로우를 거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막 알아면서 배웠고 그다음에 박재범 거 할 때가 되게 재밌던 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박재범 J-팝 유명하잖아요. 유명한데 저는 그냥 뮤직비디오도 좋아하니까 그런 거 보면 그 뮤직비디오 만드는 감독이 누굴까가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그 박재범의 좋아라는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아, 그거 좋아
했던 거 막 이게 시애틀에서 해요. 시애틀 했는데 네, 되게 제가 하는 스타일이 되게 자연스럽게 찍고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런앤건 스타일.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이 되게 스타일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그때 MTV 다닐 때였는데 그래서 한국 뮤직비디오를 되게 많이 보고 그럴 때여서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작업하는 촬영 감독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박재범 거에 아, 제목은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 감독 형이랑 같이 뮤직비디오를 같이 작업을 참여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저를 그 감독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도 그 감독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때마침 그때 쇼미더머니가 끝나고 콘서트가 뉴욕에서 할 때 이제 박재범하고 그때 막 그 크루랑 해서 뮤직비디오를 이제 온 김에 J-팝 뮤직비디오를 그냥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됐나 봐요.
아 그래요. 저저번 시즌
저저번 끝나고? 시즌이요. 네.
그쵸.
네. 2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재밌는 게 나 그 사람 만나고 싶었다는 생각을 저도 옛날부터 했죠. 근데 되게 저 아는 지인이 야 그 사람이 뉴욕에 온다는데 뭐 이래서 뮤직비디오 때 무슨 뭐 하려고 하는데 너도 소개시켜 줄게 해서 번호 알려줘도 돼?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좋아 라고 했죠. 하자마자 거의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뭐 이런 상황인데 뮤직비디오 하기로 했는데 뭐가 엎어지고 뭐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그 사람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다 이제 만났죠. 만나고 엄청 그러니까 저희가 월요일날 촬영이었는데 진짜 웃긴 게 월요일날 촬영이었는데 거의 금요일날 연락을 했고 3일 전에 그리고 일요일날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서 그 월요일날이 촬영이면 그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같이 그 얘기는 안 하고 너는 왜 미국에 왔니? 형은 왜 미국에 오셨어요? 뭐 약간 이런 얘기와 저희가 그 35강가 34강에 있는 본촌 치킨에서 정말 3시간 가까이 치맥을 하면서 얘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일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되게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뮤직비디오가 잘 나왔어요. 잘 나오고
그 컨셉은 이미 있었던 상태였어요? 아니면 그
컨셉 있었어요.
아 컨셉은 있었고
컨셉이 되게 재밌었어요. 컨셉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런앤건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뭐 되게 마치 네, 지금 봐도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좋고. 근데 그때 제가 되게 기억나는 게 뭐가 되게 상황적으로 되게 안 풀렸는데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이거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하자고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 당시 그 진행 상황은 사실
완전
매끄럽진
꽝이었어요.
않았는데,
완전 꽝이었어요.
근데 이제 결과물로 나온 건 사실 되게 괜찮았단 말씀이잖아요. 사실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긴 한것 같아요. 또 뭐 뭔가 과정이 되게 좋았는데 결과물은 별로구나. 과정이 좀 이상한데 결과물은 되게 잘 나왔네. 그러니까 후자 쪽이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개개인의 탤런트들이 되게 또 많이 작용을 했던 것도 같기도 한데, 그러면은 옆에서 가까이 봤던 이제 아티스트들은 뭐 작업을 이제 다른 분야,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아티스트지만 디자이너, 우리는 뭐 디렉터고 아티 쪽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은 또 음악에 있는 음악 쪽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랑 되게 콜라보를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직업상. 그런 면에서 오는 좀그 애로사항 이런 건또 없어요?
사실 애로사항보다는
예.
부러움도 있어요. 되게
부러움이?
J-POP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잘 모르고 MTV 때 작업 한번 해봤고 뮤직비디오 할때 해봤는데 진짜 약간 끼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좋은 게 저는 그냥 아티스트라는 단어라는 걸 쓰기가 되게 조심스럽다는 생각도 하는 게 그냥 진짜 퓨어하게 내가 이 분야가 너무 좋아. 그래서 해. 그런 사람이 저는 잘하든 못하든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개념상. 그러니까 막 비즈니스 마인드면 막뭐 내가 막 어떻게 해봐야지 내 이름 알려야지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J-POP 같은 경우는 가까이서 봤을 때 제가 많이 본건 아니지만 그냥 진짜 그냥 되게 좋아서 하는 거야. 좋아서 하고 도전
즐기고.
다른 거 없어요. 도전하는 거 즐기고 그냥 계속 챌린지 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걸 즐기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그러니까 저도 영상하지만 그거 하는 거뭐 상인 씨도 막 디자인도 하고 막 플랫폼도 만드시고 하시지만 항상 보면 그게 항상 힘들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즐긴다는 게 되게 그게 되게 복 중에 복이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맞아요,
가까이 있는
맞아요.
아티스트 가수분들 제가 했던 뭐 가수들 친구들 보면 진심으로 제가 느낀 거는 진짜 즐긴다 이거였어요.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즐기는 사람 약간 당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힘들다고 한번 생각하면은 그 일이 뭐든 간에 쉽든 어렵든 사실 못해요. 약간 못 즐기는 순간, 아, 이걸 어떻게 계속 매일같이 바라보고 하는지. 사실 그거 되게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음악 하시는 분들 좀 부러운 게, 특히 이제 연예인들, 연예인 음악 하시는 분들 보면 끼가 진짜 대단하잖아요. 나는 누가 노래방에서 노래 불러보라고 그래도 못하겠던데. 그 사람들은 막 어디서든 이렇게 촬영지 같은 데다가 막 길에서도 촬영하고 그러는데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와, 진짜 대단하다 싶기도 해요, 사실.
그쵸. 가까이서 보면은 그게 솔직히 카메라 앞에 쓴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거 하는 거 보면은 약간 타고나는 게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요.
타고나는 게 이렇게 꾼들은 따로 있는 것 같고 재능들이 있고 뭐 타이밍도
그쵸.
중요하고.
그분들은 또 그런 쪽으로 좀 타고나는 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박재봉 제이팝 같은 경우는 뮤직비디오가 그때 되게 재밌는 게 그렇게 해서 치킨 먹으면서 영상 얘기를 안 했는데 한두달 뒤인가? 제가 그 우연히 또 지인 만나서 거기서 이제 치킨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 뮤직비디오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같이 참여했던
참여했던.
그때 진짜 약간 저에게는 드라마 같았어요. 왜냐면 거기 되게 큰 프로젝트 빈 프로젝트 같은
그쵸,
걸로
그쵸.
뮤직비디오 쏴주는데 아 내가 이거를 치킨 먹으면서 여기서 처음 만나서 막 같이 얘기하고 했는데 그때 좀 되게 이런 희열이 있었어요. 저만 알죠, 그거는.
아, 근데 그런 스토리 자체가 본인을 모티베이스를 주는 거잖아요, 동기부여를
그쵸,
하면서.
그쵸.
또 근데 재산 씨 같은 경우는 막 그런 뮤직비디오 작업뿐만 아니라 그런 커머셜 광고도 많이 찍기도 하잖아요, 사실. 최근에 유니클로 이런 것도 찍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뭐 당연히 다르겠지만 뭐 그런 음악 쪽 하시는 분들과의 작업과 혹은 이제 광고, 커머셜 광고 작업의 뭐 차이점이나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아, 그게 진짜 커요, 사실은. 왜냐면 제가 요즘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커머셜 때문이에요. 사실 커머셜을 하러 가는 거고, 나름 프로젝트를 크기 때문에 제가 가는 건데, 보면 커머셜은 이미 다 짜요. 다 짜고 회사가 좋아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옷이라면 옷이 잘 팔려야 되고 핸드폰이라면 핸드폰이 잘 팔려야 되고 뭐 이게 막 감성적이니 뭐 약간 스타일이 나니 이런 거는 두 번째 세 번째인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클라이언트들이
해피해야
돼요. 그거는 뭐 모든 직장인이면 그러니까 저는 MTV에서 일했을 때 제가 배운 거는 뭐였냐면 MTV는 정말 말로 하면 상업적인 거의 끝이었어요. 제가 영상을 하는 사람으로 치면 그냥 정말 막 되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해야 됐었어요. 예. 근데 뮤직비디오는 나를 그러니까 아티스트를 좀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뭐 감독님 하고 싶은 스타일을 하세요. 제가 그걸 인정하니까 의뢰를 한 거예요.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케빈호 때 뮤직비디오 할 때도 하고 싶은 스타일을 하시라고 그랬고 근데 확실히 이런 커머셜 쪽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재밌는 건 거기서도 이제 조금 커머셜도 이제 인정받고 조금 더 잘 나왔다라고 말을 듣는 영상들은 보면은 조금 더 제 색깔을 넣거나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 사람들의 그 성향을 조금씩 넣는 게 조금 더 제가 볼 때 요즘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색깔이
그게 들어가는 게 안 그런 거는 솔직히 보면 너무 똑같아요. 다 열의 아홉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 사실 그 목적 자체가 조금 다른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뮤지션들은 또 우리는 아까도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아티스트잖아요. 또 아트를 하는 거고 일종의 비주얼 아트를 함께 하는 거고 뮤직과. 근데 또 커머셜은 또 매출과 직결돼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확실히 좀 그런 면에서는 다를 것 같네요.
갑을 관계가 있습니다. 갑을 관계가 있어서
어딜 가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어딜 가도 모든 아티스트들의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제가 예전에 진짜 그냥 제가 제 돈 주고 저랑 여기서 막 모션하는 친한 형이랑 클라이언트는 우리였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편해요. 네. 클라이언트가 없으니까 수정하라는 것도 없고 막 내가 이해 안 되는데 수정해야 되는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티스트가 진짜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냥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또 재선 씨한테 되게 계속 그런 기업들이나 혹은 뭐 프로덕트 런칭을 할 때 의뢰가 가는 거 보면은 그래도 그 회사에서 원하는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면서도 또 이제 본인만의 색깔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재선 씨는 본인만의 스타일이라고 할 만한 이렇게 본인이 추구하는 혹은 필로소피컬한 어프로치가 그런 게 좀 있어요? 혹시?
그게 처음에는 영상이든 예술이든 뭐 그림이든 잘 어디서 인스피레이션 받는지 모르지만 많이 따라하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보면 따라하려고 그랬고 남들이 쿨한 거 보면 저도 그거 하려고 했고 근데 이게 조금 그게 좀 지나다 보면 이제는 사실 저 요즘 많이 안 봐요. 일부러 더 많이 안 보는 게 그냥 많이 하면 답습이라고 그러나? 그게 뭔가 했던 거를 조금 더 뭔가 이러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제 스타일을 찾으려고 항상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더 파고 싶은 이유는 그냥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안 보게 되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네. 오히려?
네. 그러니까 물론은 오며 가면 보죠. 오며 가면 알게 모르게 봤지만 영상을 보고 인스피레이션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뮤지엄을 가거나 차라리 막 친구들과 얘기하거나 차라리 무슨 전혀 다른 디자인을 보거나 할 때 인스피레이션을 요즘 받고 있고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도 보면은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색깔을 계속 찾고 있고
네, 파고들고 있어요. 색깔을 계속 네, 찾고자.
내가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가는 거, 막 영상 보면 예를 들면 어떤 거는 되게 힙합스러워서 막 야 이거 약 발고 만들었니? 예를 들면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되게 잘 쪄 이거.
맞아.
근데 뭐 내가 진짜 막 그런 스타일이고 내가 그런 거면은 그 모양이 맞겠지만 또 제가 그 모양이 아니라면 또 저만의 색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 제 색깔을 계속 네 표현하려고 하고 있고 커머셜이든 뮤직비디오든 제 색깔을 조금씩은 계속 녹이려고 매번 하죠.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의 색깔이라고 할 만한 특징 같은 게 혹시 있어요?
뭐 좀 전에도 말했지만 막 세고 자극적이고 이런 거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따라하려면 따라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뭐 아까 말했지 MTV에서 일할 때는 되게 자극적인 스타일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만의 스타일은 그냥 뭔가 이렇게 따뜻한 영상? 그러니까,
따뜻한.
네, 빛이 전 되게 좋고, 약간 녹색, 막 자연,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영상미적으로 봐도 뭔가 따뜻함을 던져주는 영상을 남들이 못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정말 다른 주제든, 막 딱딱한 주제든, 뭐 되게 다른 주제들에도 그렇게 유도하려고 항상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재선 씨의 경우는 그 보는 사람이 좀 그런 부드럽게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영상을 좀 추구하신다는 말씀이신
그쵸? 거죠? 네. 막 따뜻하다는 게 솔직히 막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 따뜻한 거는 되게 올드한 스타일인 것 같고 예를 들면 신나게 놀더라도 따뜻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랑을 하더라도 막 뭔가 따뜻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솔직히 따뜻함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약간 보링한 그러니까 지루하거나 막 촌스럽거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세련된 데도 따뜻할 수 있고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짜 이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예, 네, 제가 추구하는 건 뭔가 따뜻한 거를 되게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따뜻함을.
네.
그러면은 이제 보시는 그 어디 그 작품을 보는 그 분들의 입장에서 어디언스들도 재선 씨의 작품을 보고 아 이제 이런 따뜻한 메시지가 송 감독 느낌인데 뭐 예를 들어서 재선 감독님이 이제 한 작품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아닌지 모르지만. 보고 이거 송 감독 스타일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뭔가 작품만 보고도 뭔가 그 스타일이 점점 녹아든다면.
그렇죠. 그거를 하고 싶은 게 모든 아티스트든 네, 그게 네, 그거죠. 그렇지.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그래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롱런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뭔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재선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본인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는 만큼 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또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그 디렉터 혹은 아티스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보다 보면 와 이런 분들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미셸 공드리 감독님을 저는 당연히 개인적인 건 없지만 너무 좋아하고 그 작품 중에 뭐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저는 최근에 왜냐면 제가 뮤직비디오 저한테 그 케비노라는 친구가 뮤직비디오 이제 하게 됐을 때 그 인스피레이션 어디서 받냐 그 미셸 공드리의 인터널 선샤인?
인터널 선샤인?
예. 거기서 받았어요. 그 사랑이란 주제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게 되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랑의 뭐 이별의 막 그거 슬퍼 뭐 행복해 막 이런 거로 당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선샤인도 되게 재밌게 다가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되게 맞아요, 스타일리시한 맞아요. 것 같아요. 그 작아가는 습관, 그 접근하는 방식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작품으로 연결하면 제가 케비노의 어제 오늘 내일이 가장 최근에 했던 무비였는데 그때도 그냥 제가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영상하면 재밌는 게 제가 사랑했던 생각을 해봤어요. 연애했던 생각을 하고 연애에서 헤어지면 다 슬픈 추억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헤어지면 슬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헤어진 거 자체에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전에 같이 했던 추억들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같이 했던 추억들을 잘 녹여내고 싶었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나오는 이제 장면이나 거기 로케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여자친구 뉴욕에 있을 때 다녔던 그런 로케들을 많이 활용했었죠. 예. 예, 근데 그건 재밌는 게 케비노 그 친구도 뉴욕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예, 케비노도 뉴욕이라서 그 친구도 되게 재밌는 게 나름 그런 교집합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도 다 로케들.
예. 그럼 이제 재선 씨와 또 케비노 씨와 그 미셸 공드리의 뭐 합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
미셸 공드리의 합작까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거 인스파이어 받았으면.
인스파이어 받았죠. 그런 거. 막 예. 그 얼음에도 누워 있는 거 보면 그 장면도 막 의미가 있다. 예, 저는 얼음은 아니지만 막 이렇게 누워 있다고 표현하면 웃기지만 이렇게. 그 장면에서 보면은 사람들은 다 모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책이 나와요. 책이 나오고 그거는 이제 저랑 같이 했던 친구의 아이디어기도 했는데 이렇게 같이 누워 있는데 똑같이 안 눕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누워 앞뒤로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똑같이 이렇게 뭐라 그래 이거 어떻게 하냐
마주보고
있고 마주보고 누워서 난 장면인데 그것도 책 그 보면 거기 영 그 뮤직비디오 속에 나오면 책이다 한 번 딱 나오는데 그 책 표지랑 똑같은 구조를 맞췄고요.
아...
예, 그 다음에 막 보면은 뭐 알게 모르게
숨어 있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상은 저는 재밌는 게 거기에 막 파란 컵이 나오는데 파란색도 저에게 의미가 있어서 파란색 컵을 썼고요.
아, 그 혹시 뭐 매트릭스처럼 빨간약 파란약
아, 아니 그런 거 아닌데
빨간 아, 컵으로 마시면 뭐 이거고
나름 막 그 소품이나 그런 거에 그 알게 모르게 뜻이 다 있어요.
아,
예.
좋습니다.
예.
그 사실 그런 거 보는, 그러니까 알면서 보는 재미도 되게 쏠쏠한데 사실.
그거는 저밖에 개인적인 스토리가 많아서.
아 그래요? 아, 본인만 아는 거예요?
본인만.
아니 근데 지금 얘기 좀 해줘야죠. 그러면은 아 근데 사실 그런 뭔가 그 어떤 사물이라든지 어떠한 장소 혹은 뭔가 상황에 이야기를 담는다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파란 컵이었나요? 파란 네. 컵에도 이런 사연이 있다라는 거를 본인은 생각을 하고 찍은 거니까.
그쵸. 저 생각하고 일부러 소품으로 파란 컵 준비했는데 보는 사람이나 촬영 스태프들은 아무도 그 왜 그 파란 컵이 있는지는 모르겠죠.
아니, 하지만 그 안에 스토리는 있는 거죠.
스토리 있죠.
존재하는 거죠.
네. 그게 저는 그냥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 안에 의미를 남들이 다 알든 모르든 제가 그거를 알고 그게 더 인볼브돼서 그렇게 영상을 만들면 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맞아, 개인적으로 맞아. 제가 만들고 제가 찍은 걸 남이 막 편집하고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전 제가 편집하거든요. 웬만하면 다. 왜냐면 이게 남이 주면
네.
돈 버는 프로젝트일 뿐이고 뭐 예를 들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자기가 하는 원 오브 댐이라면 저한테는 정말 스페셜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끝까지 제가 잡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일종의 이제 본인의 자식을 만드는 거
같은 거 맞아요. 제가 항상 표현한 게 제 자식이에요.
미우던
못생겼던 만들었는데 잘 안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도 제 자식이고 그래도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한 곡 제가 그때 당시에 뭐가 부족했던 뭐 모질랐던 그때 당시에 그 모습 투영된 거죠. 왜냐면 내 자식이니까.
하, 멋지네요.
네.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저 이제 앱도 많이 만들었었는데 저 앱 중에 그 그러니까 제가 만든 앱이 이제 저는 의뢰를 받아서 만든 건데 가끔 이제 별점이 안 좋은 앱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제 내가 만들었다고 안 하는데 네. 네, 잘 나온 건 대놓고 아이고
아 내가 했다
네,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별점 안 좋아도 상현 씨 네. 자식이죠.
솔직히
네. 네. 네
맞아요. 그건 맞는데 네, 진짜 못된 부모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그러면은 사실 그 영상 감독을 하시면서 그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영상 감독을 하면서 어떤 면이 가장 뿌듯하고 좋은지 혹은 또 때로는 어떤 부분이 되게 힘들었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아 방금 되게 저는 되게 좋은 질문인 게 어떨 때 뿌듯하고 어떨 때 힘든다고 하는데 진짜 재밌는 건 힘들 때 힘든 걸 할 때 그게 끝났을 때 되게 뿌듯해요. 그냥 뭐냐면 아. 네, 항상 이게 진짜 좀 아이러니한 게 항상 챌린지를 하는 프로젝트들이 항상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버짓이 작은 거 할 때는 작은 만큼 부담을 느끼고 그걸 또 지나면 또 버짓이 그러니까 버짓이라고 표현은 웃기지만 프로젝트가 커지거나 아니면 부담감이 더 되거나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유니클로라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뭐 프로젝트로 디테일하게 들면 아니면 그때 재밌는 게 제가 유니클로하고 한국 가서 엑소랑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딱 들어왔을 때 진심으로 하기 싫었고
아, 왜냐면 네. 나가도 돼요? 나가도 돼요?
아, 네 나가도 되죠.
아, 그래요?
왜냐면
어.
아, 그러니까 일은 당연히 이름 있고 빅 브랜드고 뭐 당연히 좋겠지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아, 부담이
됐어요. 너무 부담됐어요. 막 오케이. 유니클로는 예를 들어 여름 옷이에요. 서머 스토리로 제가 생각했는데 그때가 3월에 찍었는데 3월에 진짜 춥고 남들 다 겨울 잠바 입고 그때 찍었어요. 겨울 잠바 입는데 여름 옷 입는 게 좀 아이러니하죠. 모델이 입는 건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저는 모델이 추워도 그건 당연히 프로페셔널하게 입어야 되는 게 맞지만 주변이 추우면 영상에도 춥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때 해야 되는 스케줄이었어요 진짜.
그쵸.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때밖에 안 된다. 근데 사실은 항상 모든 프로젝트 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 흘러가지는 않아요. 항상 그쵸. 하다 보면 뭐 일이 터져요. 뭔가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게 터지고 발견되고 하는데 그때 유니클로 할 때 너무 춥고 남들 다 겨울옷 입고 비가 막 오고 있고 막 그래서 촬영 날짜를 막 하루 바꿨어요. 막판에 진짜 막판에. 근데 딱 그날만 오전에 해가 쨍했어요. 오전에. 그래서 오전에 진짜 다 찍었어요. 밝은 날 일부러 빛 있을 때 막 찍고 해서 그 영상이 만들었는데 그때 어떨 때 희열을 느꼈냐고 아까 좀 전에 질문처럼 그게 힘들었는데 희열은 남들이 봤을 때 이게 진짜 추웠을 때 찍은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걸 도전할 때 그리고 그게 끝났을 때 그리고 내가 그거에 최선을 다했을 때 희열이 있어요. 예, 네, 그 희열이 있어요. 확실히.
그러면은 이제 재선 씨 같은 경우는 되게 그 도전을 항상 챌린징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되게 잘 맞나 보네요. 그 어떤 프로젝트건간에 사실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본인의 스튜디오로 활동을 하시지만 회사에서 하는 일 같은 경우는 이제 때때로는 성취감이 있지만 또 되게 온고잉이다 보니까 조금은 무료해질 때도 있고 이래서 막 좀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회사 MTV라는 되게 큰 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본인의 끊임없는 챌린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되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부럽거든요. 근데 그게 또 성향에 잘 맞으시니까 또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매번 이제 고생하시고 성취하시고 그죠?
근데 사람은 사람 상대적인 거라 뭐 상현 씨가 저를 부럽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뭐 따뜻하고 안정적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그런 곳에 있는 게 또 그러니까 저도 회사 생활 해봤으니까 당연히 회사가 주는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고 그쵸? 또 이제 저희 비즈니스 제 걸 하다 보니까 거기서 주는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 항상 사람은 그 상황에서 다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또 장단이 분명히 있지만 선택은 본인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 몫이죠.
재현 씨는 사실 원래 MTV 다니실 때부터 저랑 알긴 알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본인 스튜디오 이제 한 3년 됐나요?
이제 회사 나온 지 1년 한 7개월?
1년 네. 2년 좀 안 됐어요.
네, 2년 안 됐어요. 이제.
근데 벌써 이렇게 딱 본인의 그거를 해서 계속 잘하고 계신 거 보면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시계를 더 그 예전으로 돌려봐서 취업을 하셔서 다닌 회사가 MTV 그죠? 그러면은 거기를 어떻게 입사하신 거예요?
아 MTV 입사요?
네.
아 이것도 진짜 말도 안 돼요. 솔직히 스토리로 보면 말도 안 돼요. 저는 미국 와서 제가 MTV든 뭐 ESPN이든 뭐 CNN이든 뭐 많은 미국 회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디도 한 번도 상상한 적도 없었고요.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호불호가 있어요. 좋아하는 건 너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영상을 좋아했죠 당연히. 그래서 미국 와서 영상을 어떻게 하게 되고 하다가 그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영화를 만들게 됐어요.
영화를요?
네, 쇼필름을. 네. 그래서 저는 쇼필름을 만들게 됐는데 그 크루 중에 한 분이 MTV 인턴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렇게 돼서 알았던 분이 그래서 MTV 인턴으로 들어갔고 그때 진짜 스토리가 되게 긴데 막 그냥 간단하게 그 스토리 안에서 보면은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정말 그 MTV 건물 안에 인터뷰를 보러 들어갔었어.
아, 그분이 소개를 시켜줘서?
그분이 소개를 하고 또 딴 분이 그분이 소개했던 분이 또 저를 소개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갔었어요. 말도 안 되게. 예. 다들 약간 여기서 막 필름하고 여기서 공부한던 친구들이었는데 그 어떻게 저를 또 소개시켜 줘 가지고 그래서 MTV 들어갔고 그래서 처음에는 파트타임 에디터로 들어갔어요. 그때 약간 K-POP 쪽을 에디트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저는 프리미어 PC로 프리미어를 했는데 MTV 딱 가니까 다 맥을 쓰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맥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러니까 한영이 커맨드 스페이스인데 그것도 몰랐어요. 예를 들면 그 키도 몰랐을 정도로 몰랐는데 일단은 파이널 컷 프로를 썼고 근데 일단은 했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옆에 저 이제 사부 저 형 그 같이 저를 소개시킨 형한테 물어보고 하면서 예 네, 그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예. 네.
아 그렇구나.
네, 진짜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참 재미나네요. 네. 그러면 재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뉴욕에 온 것도 어떻게 보면 우연치 않게 그쵸? 온 거고.
맞아요.
우리는 그걸 이제 되돌아봤을 때 연결을 시킬 수 있었지만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알 수 없는 거였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와서 보면 다 뭔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연결 보면 상현 씨랑도 저랑 알게 모르게 되게 어릴 때부터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리다고 해야 되나?
아, 그렇죠. 군대?
그때? 아 맞다. 아, 군대 얘기는 이제
아, 그래?
안 하는 걸로.
네, 알았어.
그러니까,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되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좋아하는 거를 쫓으면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심으로 저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고 제가 지금은 그 미국 에이전트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젤라 디보나라고 또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또 펼쳐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보면은 또 막 당연히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비기너적인 마음으로 또 도전할 수 있는 건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하니까 좋아하면 어떻게 되냐면 또 찾게 되고 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그럼 또 문이 생기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항상 진짜 작업을 하나 할 때마다 뭐 지금도 상인 씨 만나러 오기 전까지 제가 작업하다 왔는데 편집을 에디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정말 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하면 좀 웃기지만 힘든 게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좋아하는 걸 쫓으면 정말 또 다른 스테이지가 있는 것 같아요. MTV도 어쩌면 그런 식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영상이 너무 좋았는데 또 흘러간 게 또 MTV였고 너무 많이 배웠고 너무 많이 배웠어요. 네.
제가 볼 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재선 씨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음으로써 사실 이 본인의 커리어를 본인의 의지로 이렇게 쌓아나갈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 어떤 분들이 들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들어주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사실 마지막은 원래 마지막 전에 하나 물어보는 게 있는데 지금 재선 씨가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아니다 그래도 마지막 전에 하는 질문이 뭐냐면요. 사실 좋아하는 음악 추천 하나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질문을 하거든요.
아 오케이.
예, 근데 이제 잠깐만, 아니 자꾸 말이 꼬이네.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봐요 우리가.
뭐 컷하고 가나요?
아니 괜찮아. 이 정도는 가서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예, 그러면은 일단 노래부터 하나 추천해 주세요.
아, 좋아하신
이제 뮤직비디오 감독 송 감독님이 골라오시는 음악 하나 추천받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건배사 하고 이게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노래 하나 추천해 주시고
제가 추천할 노래는 제가 요즘 듣는 노래예요.
네.
뮤직비디오도 좋아요. 제가 만들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또 케빈 오실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케빈 오도 좋은데 아직 앨범에 새로 또 안 나왔고
아 그래요?
검정 치마의 나랑 아니면?
아 검정 치마.
네, 제가 요즘 너무 또 이것도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요? 네. 뭐야 얘기해봐요.
아니야 이거는 또 개인적인.
또 여자친구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는.
아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검정 치마의 나랑 아니면 노래를
네,
전 요즘 진짜 많이 들어요. 거의 하루에 몇 번 막 계속 들어요.
네,
작업할 때도 듣고 막 네, 너무 좋아요.
네. 검정 치마의 나랑 아니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일단 그거는 이제 저희가 또 한번 따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재선 씨 우리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재선 씨가 뭐 하시고 싶은 말 혹은 네. 뭐 본인에게 향한 뭐 다짐 혹은 뭐 아무거나
네네네
네, 하신 말 있으면 그거 해주시면서 짠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지금 저희가 맥주를 마시면서 뭐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주제도 이렇고.
네네.
근데 제가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딱 하는 생각이 뭐냐면 저도 고민이 항상 많아요. 상인 씨도 뭐 저도 이제 친구기도 하니까 고민이 항상 많지만 그래서 재밌는 제가 그냥 리얼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제가 한국에서 촬영 마치고 일주일 됐네요. 일주일 전에 여기 왔고 오자마자 제가 그 에이전트 통해서 일이 있어가지고 브루클린에서 일을 하러 가는데 이제 우리가 아는 뭐 우버 같은 택시를 탔어요. 타서 막 얘기하다가 그 기사분이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막 60대가 넘으신 분인데 뭔 얘기하다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이제 비디오그래퍼, 필름 메이커 막 이런 얘기하다가 어떻게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분이 너 젊은 친구 자네는 몇 살인지 모르지만 젊은 친구는 지금 고민이 많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있다는 거는 맞는 거라고. 자기 나이 때는 안정적인 걸 하는 게 맞고 자네 같은 친구는 고민하고 경쟁을 제가 항상 컴페티션이 항상 있다고 느끼거든요. 모든 아티든 어디 문화든 그게 맞다고 그게 잘 가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각자 사람마다 어느 위치인지는 다 다르죠. 제가 뭐 어느 위치든 어떤 레벨이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항상 고민을 한다는 건 또 다른 챌린지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알게 모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싶고 저 역시도 그 길을 계속 가고 싶어요. 그렇지. 나이를 먹었냐 안 먹었냐, 너가 늙었냐 안 늙었냐, 네가 감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그거는 내가 얼마만큼 고민하고 얼마만큼 챌린지를 하고 있냐 안 하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듣고 있는 뉴욕이든 한국이든 또 어느 나라든 뭐 whatever 그냥 챌린지하고 젊으니까 고민하고 젊으니까 경쟁해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잘 가고 있다. 그게 가끔 가다 보면 아 내가 잘 가고 있나? 아 내가 이 길이 맞나라고 생각할지 저도 그래요. 네 상인 씨도 그런 거 당연히 저도 그쵸, 알고 그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가고 있다고 말하고 싶고 고민하세요, 경쟁하세요. 네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케이. 고민하고 경쟁하고 계속 열심히 파이팅 오케이. 하는 걸로 네. 짠. 네. 네. 아, 자, 우리 재선 씨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사실 재선 씨 작품 혹은 이제 커리어에도 계속해서 많은 따뜻함과 좋은 메시지를 통해 그 보시는 분들이 또 행복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재선 씨 작품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